2장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우대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하나님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징계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에 가까운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징계를 다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신방을 가서 보잖아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그 상황들을 쭉 교제하다 보면은 애써서 징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또 징계가 아니었음을 합리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발견을 합니다. 그럴 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심령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 직사포를 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또 그 소리 했다고 그것으로 문제를 받아서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뭐 교제를 나오니 마니 뭐 교회에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휘말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앞서서 확실히 좀 알아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징계를 올바로 깨닫고 경히 여기지 않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징계에 대한 오해들이 있죠.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숨도 안 쉬면서 막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하마터면 이 시간에 목사님을 뵙지 못했을 뻔했다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정말 그분은 징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징계가 사랑이라는 것은 아셨던 것 같아. 도대체 뭘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냐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를 폐차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몸은 기스 하나도 안 나가지고 차만 딱 부서뜨리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때문에 지금 목사님을 배울 수 있고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근데요, 그것도 징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잊었도다. 예. 징계는 어느 채널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이끄는 겁니다. 말씀. 그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그 말씀이 곧 징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릇 행하고 곁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권면할 때 막 폭풍 같은 재앙으로 그들을 돌이키겠습니까? 일일이 그들에게 띄운 서신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그들에게 일일이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무슨 물질적인 손실이 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권면해 주시는 말씀으로 돌이키고 무릎을 꿇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심으로 경고하시는 징계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징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4절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사랑에서 회초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마치 잔소리처럼 그리고 회초리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회초리를 든다는 거죠.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가끔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죠. 길 가에 소변 누는 사람은 책망에서 고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길 가운데에 소변을 놓거나 똥을 누는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다 방치한다고. 그래서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큰 복판 중앙 분리대에서 똥 누는 사람 봤다고. 그런데 아무도 간섭을 안 하더래요. 그냥 소망이 있을 때 징계를 하는 겁니다. 내게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 됐든 한결같이 그 권면의 말을 싫어하죠. 그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마음에 조금 담아두었다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거기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까먹어버렸어요. 계속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사랑음해를 드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때립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예레미야 29장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9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는 것은 왜 보내겠어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거듭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권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바뀌고 변화되는 이러한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근실이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이라는 것을 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징계들을 통해서 더러운 찢기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장간에서 칼과 연장들을 만드는 그 대장장이들이 점점 순도가 강해지고 그런 그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계속 불 속에다 넣고 달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불이 달궈졌을 때 두들겨 패면은 그 두들겨 패는 가운데 불순물이 빠져나온대. 그 녹지꺼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오니까 아주 단단하고 예리한 그 칼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고난을 겪은 형제 자매하고 그냥 그런 것 없이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형제 자매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 꽃도 그런다잖아요. 벼랑 위에서 정말 그 거친 바람을 이기고 피어오른 그 꽃은 향기가 진하다고. 뭐 악기로 쓰는 나무들도 그런다잖아요. 그 막 비바람과 찬바람을 잘 견디고 예? 마디마디가 울퉁불퉁 그 고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나무들은요 잘 베어서 말려서 대패질을 하면 아주 귀한 악기로 쓰임을 받는다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이런 징계의 단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고 거룩해 만들고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징계를 당할 때에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뒷부분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경히 여겨서 안 되죠. 또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겁니다. 또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될 거예요. 크고 작은 삶 주변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 많은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깨우치는, 그로 인해서 점점 거룩에 참여케 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갖고 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학부모들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하다가 매를 한번 딱 때려봐요. 장난으로 때리는 건 아니죠. 회초리를 한번 딱 들어봐서 도망가버린 애기는 그만 때리라 그래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 아이는요, 나를 미워하니까 때리는구나, 그렇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때리면 때릴수록 달라붙는 아이가 있어요. 그냥 가슴에 탁 안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채찍이 약이 됩니다. 왜냐? 내 부모가 나를 때리더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드신 그 징계의 매를 통해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록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합니다. 오늘 또 암 수술을 받고 1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신 한 자매님 신방을 가서 쭉 교제하는 가운데 교제의 말씀으로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을 읽고 교제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강권하시는지 모르겠다. 쭉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 2기에 발견이 되는 것은 진짜 어렵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는 엄청난 통증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진통제를 맞아도 듣지 않는, 진통제가 아무 소용이 없는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낙심했답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정도로.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2기 초래. 그래서 수술 후에 지금 이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능히 남은 항암치료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요, 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그래서요, 암은 손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살고 못쓸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손님은 떠나게 돼 있는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서 갈 때 가도록, 그때 붙잡지 말라고, 간다면 그냥 얼른 보내버리라고 그러고 왔는데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과실로 어떤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가지고 징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쭉 생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원치 않았던 어떤 일이 찾아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이런 사랑을 내리냐면 첫째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찢기를 벗겨내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이 쓸 수 있는 도구로 빚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고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징계를 낸다 그런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몇 년 됐습니다. 당시에 그 아파트 24평 전세 대금이 천여만 원 남짓되는 그 임대료가 이렇게 주어지는 때인데요. 어떤 형제님이 한 분이 목포에 청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난을 하나 캤어요. 그런데 두 촉을 캤습니다. 난 두 촉. 그럼 얼마에 그 난 두 촉이 얼마짜리냐면 한 촉에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럼 두 촉이면 얼마예요? 약 2,000만 원. 그래서 그 형제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난 하나를 탁 해서 팔아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조그마한 자동차도 사고 아파트도 얻고 자동차도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 난을 좀 보자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 신문지로 둘둘둘둘 말아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풀이요. 산에서 내가 많이 봤던 풀이요 그냥. 그런데 그 꽃에가 뭐가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그 변이가 생긴 겁니다. 오래돼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요. 하여튼 그게 한 촉당 1,00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사가냐? 그랬더니 투기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키다가 하나 죽어버리면 얼마 손해예요? 1,000만 원 손해잖아요. 난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도 많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키우다가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한 촉 새끼를 치면 얼마 벌어요? 예? 1,000만 원짜리가 한 철 지나고 나면 그 이듬해 얼마가 되냐고요? 2,0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인상분까지 생각하면 두 배, 세 배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투기, 투자의 목적으로 그 고가의 난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 그것이 번식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님 이야기는 간단했어요. 꽃대가 올라오면 잘라버린대. 꽃대가 올라오면 탁 잘라버리면 촉이 늘어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꽃대를 왜 내보냈습니까? 번식하려고. 근데 그걸 잘라버렸어요. 근데 난 키우는 사람은 꽃대 올라와서 꽃 피워줘봐야 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기분만 좋지 돈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탁 잘라버리면 난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겠구나. 그러니까 뿌리로 번식해본답니다. 그래서 한 촉 두 촉 만든대요. 성질 급한 놈은 한 촉에서 두 촉 나와버린대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얼마 돼버려요? 3,000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팔았냐고. 1년 잘 키우면 내년에 막 두 배, 세 배 될 건데 왜 팔았냐고. 돈이 없으니까 팔았다고. 고난은 촉을 잘라버림, 꽃대를 잘라버리면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촉을 늘려서 번식을 꾀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번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로운 열매를 넉넉히 맺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타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주는 징계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는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오자 그곳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 소유들을 팔아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몽땅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꼼쳤습니다. 그릇된 행동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육신을 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들을 멸망한 것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당한 징계, 고난은 교훈을 위해서, 교훈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음행하는 범죄를 지은 자는 육신을 쳐서 데려가 버리는 것은요, 아예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일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의 말과 환란을 반복해서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교훈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회방거리가 일의 회방거리가 되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거두어가는 징계까지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은요,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 그들을 든든하게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게 하는, 저는 다리로 그냥 걸어가게 하지 않는, 전다는 것은 완전치 못하다는 거죠.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못하는.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요, 집회 기간 중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더라. 저는 다리죠. 그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아니,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치 않는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계를 인하여 낙심하고 또는 경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이런 공과 교재들을 통해서 그들을 낙심한 자는 이렇게 세워야 될 것이고 경히 여기고 여전히 절고 있는 자는 붙들어주고 고침을 받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요즘 교사하고 학생들이 너무 의사소통이 안 된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답니다. 어떤 학교에서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중에 한칠판 이렇게 판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판서 해놓은 것을 노트에다가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학생이요, 안 쓰고 앉아서 딴짓을 하고 있더래요. 그 선생님이, 네 이놈, 너는 왜 노트 정리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 녀석 하는 말이, 안 보여요 그러대요. 안 보여서 못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눈이 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두 개요 그랬어요. 네. 선생님이 눈이 몇이냐 그럴 때 개수를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뭘 물어봤겠습니까? 네? 시력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개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을 살짝 받아가지고요. 이놈아, 네 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이놈이 또 그러더래요. 안 팔아요. 1.0이냐 0.5냐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안 판대. 그 선생님이 그냥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놈아, 네 눈 나쁘냐? 그러니까요, 내 눈은 착한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선생님하고 학생이 뭐가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학교의 현장입니다. 학생들이요, 저학년일 때는 너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놈이 이제 학교 밥을 좀 먹으면 가운데 학년쯤 되면은요, 너 그러면 왜요? 그런데 이렇게 교사하고 학생 간에 대화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는,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학교는, 사회 속에 있는 학교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교회 학교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히 여기는 자 있으면 찾아서 잘 붙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또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 같으면 같이 붙들어서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이런 단원을 통해서 좀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징계에 준하는 어떠한 그 환란이나 재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간증을 통해서 좀 아이들의 삶을 들추어 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보조 자료, 예화들도 좀 준비하셔서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징계들이 각각 편견과 그릇된 사고 때문에 많은 내용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공과를 통해서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징계의 목적과 그와 같은 사랑의 채찍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 아이들과 충분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 삶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귀한 교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지혜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거리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